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지를 않아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잘못됐는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연결이 안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셔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소금의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하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세상 법 정도가 아니고 마음속에 감춰있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더 고민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 삶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후에 백성들이 3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사람들이 사도에게 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 후에 일어났던 일들 보면 자기 것을 자기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놔서 형편에 따라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할 정도로 욕심이 사라진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 욕심의 손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남들 먼저 생각하게 돼요.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뭡니까? 우리는요 뭔가 내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딱 붙잡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뭐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믿음에 대한 오해가 모든 것을 다 틀어지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좀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 참 믿음이 아니었던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믿음 좋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치켜 세우고 그런 분들 보면 첫째는 자기 목소리가 커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탁 서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기 주관이고 고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부딪히고 교회가 분열하고 할 때 보면 성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렇죠. 자기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 성경을 끌어다가 자기의 생각을 자꾸 지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신념, 나의 확신, 나의 기준, 이것들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념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죠.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반대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믿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고, 심지어는 많은 교회에서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추앙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겉으로 나타난 모습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 신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자, 믿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면, 첫째,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의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분들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 그랬을 때는 그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까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여러분 전 재산 맡기는 일이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아무리 잘해줘도, 예, 여러분 전 재산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모르니까. 이분이 지금 겉으로는 이렇게 잘하는데 이 속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신뢰하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제일 기대고 의지한 게 엄마, 어머니. 그렇죠, 여러분? 믿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어머니를 믿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왜 믿게 됐느냐?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걸 보니까 믿어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믿음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그냥 흔하게 얘기를 해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게 믿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믿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믿음을 나에게부터 또 시작하려고 그래요.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해되고. 아니에요. 믿음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믿음이 믿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 그 설교 제목을 보시면 유일한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믿음의 대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념은 달라요. 그런데 많은 교회 안에 계신 성도들도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더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은요,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과거 믿음, 현재 믿음, 미래 믿음. 그건 쉽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은 그 순간, 그 믿음. 벌써 지나갔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현재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그래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고요. 미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미래에 관한 믿음. 그런데 이게 다 사실은 하나인데 세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이걸 뗄라야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 몰라서, 아, 많은 성도들은 과거 믿음,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그건 알아요. 과거하고 미래는 희미하게 알아요. 미래는 잘은 모르지만, 뭐요,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보통 우리 예수 믿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현재 믿음이에요. 현재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 이런 제목을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지금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 초라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또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또 우리가 죽을 때도, 죽은 후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그래서 현재 믿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없다면 병들었던지, 생명이 있는데 성장도 없고 변화가 없다면 병들은 거예요.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그걸 발견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자, 신념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나의 결단에서, 나의 의지에서, 나의 마음으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하는 것을 신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믿음은요,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깨달아지고 마음에 부딪혀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렇게 배후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성령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 잘 차리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 생각하면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분,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비유로 들은 거예요. 대부분 어머니들은 여러분이 많이 믿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를 믿게 된 그걸 여러분이, 우리가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는 어느 날 뭐 누구 만나서, 아니면 뭐 누구를 통해서 교회 가자 그래서 그냥 따라가고 밥 한 끼 사줘서 미안해서 따라갔는데 거기서 복음 듣고서 예수 믿게 됐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들을 알면 알수록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정하셨대요. 참 이게 마음에 잘 안 와닿아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기 위한 그 길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인도하셨다는 것이 나중에 발견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내가 실수한 것조차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돈을 꿔줬어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안 갚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아서 막 하다 나중에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주일날 큰 교회예요, 조금.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님 뭐 앞에 와서 앉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잡으러 왔는데 그래갖고 저 뒤에 앉아서 뭐 보겠어요? 그 사람이 어딨나? 그것만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저쪽에 앉아있어요. 앞쪽에.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 이제 예배 끝날 때까지만 기다린 거죠. 그런데 중간에 설교할 때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소리가 이렇게 들린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렸네. 아니,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잡으러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계획이라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이용하셔서. 여러분, 그렇다고 돈 떼먹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목사님이 돈 떼먹고 하니까, 전도되니까 돈 떼먹으라 절대로 그런 얘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과거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믿음이에요. 은혜로 그냥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현재 믿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쉽게 얘기하면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번 모으셔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공예배라고 그러죠. 이 주일 예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예, 우리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런데 모이기에 힘쓰고,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 줄이 하나는 금방 끊어지는데 세 겹 줄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세 개로 제가 그 어렸을 때 팽이 돌리느라고 그걸 많이 해봤거든요. 예, 목실 갖다가 촥 해갖고 꼬우면 세 개로 하면 촥, 그건 안 끊어져요, 잘. 성도 하나, 셋 하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밖에 안 되는데 그걸 딱 되면요. 이게 10, 열이나 20이나 30배의 그런 아주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있는 지역교회라고 그러죠. Local Church.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인터넷이 어떻고 뭐 줌이 어떻고 뭐 AI가 어떻고 그래도 우리가 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마귀는 이것까지도 이제 없애려고 할 겁니다. 점점 귀찮다고. 그런데 안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이 생활의 믿음은요, 구원의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이 항상 우리의 뭐라 그럴까? 베이스라 그래, 베이스. 예?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그 기초예요.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 이렇게 하니까 능력 받았다.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안수 받으니까 능력 받았다. 이것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게 구원이잖아요.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에서 자꾸 힘들고 마귀의 공격에 괴롭고 실패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구원의 믿음 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부터 되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 따라 사라지는 것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서 점점 거룩해지고 성결한 삶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믿음 생활에 거룩함이 점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첫째는 구원받지 못하면 그 구원의 믿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잘 몰라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흔들리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 흔들리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훨씬 더, 요동하지 않아요, 잘. 뭐 흔들리긴 해요.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고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버리면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흔들려버려요.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성화의 믿음이 있죠. 성도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이제 천국 가는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돼요. 100%. 우리가 신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성품 면에서는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인내, 예수님의 용서, 긍휼하심 그게 다 우리께 돼요. 그래서 천국에선 다툼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자,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지금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요 신자들은 이런 말 부담돼요. 왜?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강단에서 거룩 성결이란 단어가 거의 실종되어 버렸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찬송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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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찬송 알죠?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찬송 거의 안 해요. 많은 복음 성가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기쁜지 그것만 얘기를 하지 기뻐서 뭐 할 거예요? 감사해서 뭐 할 거예요? 병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 기쁨이, 감사가, 치유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거룩하고 거룩한 성결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의 희생이 따라요, 거기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사는가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쪽으로 완전히 틀어져야 돼요. 그건 싫은 거예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그냥 내 있는 상태에서 내 문제만 해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제가 그걸 조금 확대해서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준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린 그건 싫잖아요. 나는 요만큼도 손해보기 싫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영적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영적인 얌체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남들이 해주는 거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대접받고 대접 안 해주면 또 다른 교회 가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숫자가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소수를 통해서 저는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망 가지고 그렇게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통과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한 그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생각하여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피, 희생의 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십자가의 길이에요. 지금 이런 소리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해요 사람들이. 지난주에 언약의 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가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냥 무슨 취미 생활을 갖고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대항해야지 마귀가 두려워하죠. 그렇지 않고 무슨 노라리 삼아서 취미 생활하듯이 쓱 나가서 그냥 뭐 교회 오면 내가 좀 도와줄게. 여러분 마귀가 그거 무서워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능력,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속의 피입니다. 흠 없고 점 없고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여러분 시험이라는 제도를 싹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야 이제는 시험의 스트레스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자발적으로 더 스트레스 없이 공부에 더 열심히 내고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전능자가 있고 그 전능자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그 전능자가 사실은 그 진리시고 또 전능자가 계시다면 이 죄와 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요. 그래서 남의 거를 탐하고 남의 거를 훔치고 내가 이 범죄를 하면요 두려운 거예요. 뭐 법이 있다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깨어졌지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요 거룩함을 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배울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해지지 않은 자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쫓지 않는 사람. 우리 성도로 얘기하면 하나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정말 이 거룩함을 쫓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네 번째로 우리가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화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 하나가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욕을 먹는다. 우리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요. 거룩에 이르는 방법이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전제가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조금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 할 수 있어요. 예, 내가 노력으로 조금 부지런해지고 조금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예, 좀 남들 좀 도와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건 내 신념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정말 공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던 아이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일들 저는 많이 봤어요.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의 의지로 공부해서 그렇게 조금 성적이 올랐다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경우 그런 경우를 봤어요. 왜?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과거 구원, 구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집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 염소나 양이나 이 소의 피, 송아지의 피로 정결케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게.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피제사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지난주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18절에도 보니까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내 죄가 사해집니다. 내 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말씀은 거울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야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요.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회개할 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회개는 돌아서는 것뿐 아니에요. 돌아서서 죄로 향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로 향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면서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그 진리잖아요. 진리.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면 그냥 내 죄만 단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이 시대가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진단이 되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제가 엊그저께도 그런 우리 목요일날 그 군부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들이 성경을 읽는데 아유 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그런데 당신이 읽고 기억도 안 하고 지나갔던 것이 언젠간 생각날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읽었던, 기억에서 잊혀졌던 그런 성경 구절이 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는 기억 못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더 많이 체험하게 돼요. 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제가 준비할 때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깊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 기도는 우리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현미경 아시죠? 현미경은 어떤 겁니까? 아주 너무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현미경으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아, 현미경까지는 너무 우리한테는 좀 거리가 느껴지죠. 그냥 돋보기다 그럽시다. 돋보기를 쫙 보면 여러분 안 보이던 글자도 쫙 보이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막 우리가 이 간구하는 기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그런 기도만 하면 내 죄가 보여지겠어요? 안 보여지죠.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주님께 확장 늘려서 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고 그냥 있는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깊은 숨어있는 동기나 불신앙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누가 한마디 했는데 그냥 팍 뒤집어졌던 게 아, 그게 내 마음에 깊은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랬구나. 이런 것도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으면서 이사야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자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 너무 우리가 쉽죠. 쉽게 얘기하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샤워하고 나왔는데 샤워하는 것 같아요. 회개가 당연히 깨끗해지죠. 거룩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요 죄에 대해서, 참 이게 놀라운 게요, 내가 회개를 통해서 죄를, 내 죄 사함을 이제는 그 체험을 하면 내가 죄와 더 관계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더 예민해집니다. 이제는 죄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무뎌지는 게 아니고 더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그래서 과거에는 별로 이 정도야 뭐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요. 부담으로 와요 그게.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깨끗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신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결한 생활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거나 실수하지 않는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이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가요. 마귀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마귀 입장에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서 우리가 넘어졌어요. 죄에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통해서 분명히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져서 죄를 졌는데 그 넘어짐 통해서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더 입어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죄 져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내가 넘어진 그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체험하고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 보세요. 많이 넘어뜨리면 넘어뜨릴수록 더 복음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거룩해진다. 여러분이 마귀라면 자꾸 건드리시겠어요? 여러분 계산 빠르잖아요, 우리 이런 거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죄를 안 지려고 해요. 그리고 넘어진 다음에는 자꾸 그걸 타협하고 보혈의 능력을 입기보다는 자꾸 스스로를 감싸요. 타협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건드리죠. 거긴 보혈이 없으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도는 넘어져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돌아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날 때 하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그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 더 많이 깨달았을까요? 당연히 돌아올 때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이 빨라서 그러면 뭐 아버지 재산이 그만큼 사라지지 않았냐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은 거기엔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의 사랑을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당자가 집 나갔다 오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당자야 집 한번 더 나가라 그렇게 설교 제목을 했대요. 일부러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의미는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큰아들은 어떻겠어요? 한 번도 아버지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사랑 몰라요. 아버지가 언제 우리 내 친구들하고 양 한 마리 잡게 했느냐. 한 번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요청한 적도 없어요. 큰아들은. 왜요? 아버지는 구두쇠고 아버지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아버지를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둘째 탕자가 되세요. 큰아들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 아들이 아니고 둘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차라리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 그래도 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세상입니까? 우리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다 우상 숭배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 보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셔서 회개하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 제가 회개할 때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 나 요거 요 죄에 졌어요. 요거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회개는 회개인데 온전한 회개는 아니에요. 온전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존재 자체가 죄에 찌들어 있는 자입니다. 여기까지 끌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나의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돼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뭐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요. 다음엔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이 더 들걸요?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거룩해집니다. 예,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붙들어 주셔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강하게 붙들어 주실 그 상태에서는 누가 나를 욕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야, 이 사람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길래 지금 이런 거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할까.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렇게 보여준다니까요. 불쌍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처가 절대로 안 돼요. 앞에서 막 침을 튀고 욕을 퍼부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 사람이 더 불쌍해 보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불쌍하니까 여러분이 아무 잘못 안 했어도 아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마음 상하셨으면 죄송해요. 아 제가 참 모자라서 그러니까 많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불쌍하니까. 그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안 받아 이상하게. 아 욕을 먹었는데 자존심도 안 상하고 상처도 안 받아요. 야 여러분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도들만 가질 수 있는 특혜예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사람이 우리가 계속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하면요. 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원수가 바뀌어서 친구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평생 도와주는 동역자가 돼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 한두 번, 두 번, 3세판. 그래서 두 번까지 해봐도 세 번째 그럼 아, 끝!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는 이 생명이 육신의 그 태아,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가 뱃속에 태아를 9달 품고 있어야 돼요. 그 임신 기간 동안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아이 너무 조금 있다가 괴로우니까 빼버려.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9달을 채워야 돼요. 육신의 생명도 품고 뱃속에 품고 인내하고 괴롭고 희생하고 다 감당하면서 그래야 하나 나오는데 새로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참다가 끝. 내가 이 사람 봤는데 아, 이 사람은 아니야. 내가 다 판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면 그런 사람이 더 괴롭게 하면 할수록 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이용해 먹을 때 모르고 당하는 건 바보입니다. 그런데 알면서 복음 때문에 당해 주는 것은요, 그건 바보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워가고 더 알게 되고 더 닮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 엘림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이 발견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